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8절 말씀 한 절을 오늘 함께 읽고 제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참 창조물들의 가장 귀하고 또 기쁜 그러한 일은 창조자를 높이고 경배하고 또그 창조자 하나님께로부터 또 들려오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또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 하늘에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그 양식을 우리가 충분히 흡수하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히브리서 42번째 시간으로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이런 제목입니다. 히브리서라는 책이 사실 쉬운 책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사실 너무 모르는 소리로만 가득 차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히브리서는 그 구약 유대인들이 이제 섬겼던 종교인 그 유대교에 관한 것들을 좀 충분히 알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좀 이해가 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 배경이 없이 이제 이 히브리서를 대하게 되면 굉장히 좀 난해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그런 책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일 오전에 저희가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앞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수요 성경 공부나 또 주일 오후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과 이제 이렇게 보조를 맞추면서 주일 오전 말씀의 주제에 성경을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히브리서를 하는 동안 내내 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 대한 죄송함이 제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또 이게 이제 처음 들을 때는 완전히 모를 것 같아도 또 이제 자꾸 듣다 보면 또 사람이라는 게 듣다 보면 또 조금씩 조금씩 또 익숙해지는 거니까 그래도 마음을 닫지 마시고 좀 이게 무슨 소린가 좀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같이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을 이제 구약의 대언자들, 천사들, 또 모세, 또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훨씬 월등하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5장에서 10장까지는 아론 얘기입니다. 아론. 기본적으로 아론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5장에서 10장까지면 총 6장이죠. 이 6장에 걸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론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론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많이 다루겠죠. 그러니까 구약 시스템 내에서 그 아론의 위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아론이 이제 제사장인 것이고, 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 이제 아론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아론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골자지요. 그 자격에 있어서 뛰어나고 임명에 있어서 뛰어나고 계통에 있어서 뛰어나시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더 뛰어난 언약을 주신다는 점에서 또 아론보다 뛰어나시다. 이런 얘기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가 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아론 이것도 이제 아론과 이제 관련된 얘기인데, 특별히 이제 아론이 섬겼던 그 성막, 성막에서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 이것의 이제 의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9장 8절을 읽었는데요. 9장 1절을 보시면,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지금 중요한 말들이,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먼저 그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세우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그 인간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분이다 하는데, 이제 첫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에 수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그 대표로서 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첫 번째 언약,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첫 번째 언약에 의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마구잡이로, 막무가내로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멋대로 섬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체계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계적인 요소들.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여기서는 둘로 대변되는데, 하나는 규례들이고 또 하나는 성소입니다. 다시 읽어보시죠.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규례들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성소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규례들은 우리 컴퓨터로 치자면 소프트웨어 같은 것입니다. 성소는 하드웨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규례들은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고, 이 성소의 문제는 하나님을 어디서 섬겨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신 이 방식에 의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디서 섬길지, 어떻게 섬길지, 이게 엄격히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와, 굉장히 정교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죄 문제가 일단 해결돼야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섬겨야 되는지, 이거 아주 굉장히 상세하고도 아주 복잡하고도 자세히 그렇게 이제 말씀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떤 한 장소를 지정해 주시고, 그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거기에 이제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이 됐든 성전이 됐든, 이제 성막은 이제 그 광야 시대 때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가 해체했다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포터블이고, 성전은 이제 돌로 지은 이제 그야말로 빌딩이에요. 자, 그래서 성막이 됐든 성전이 됐든 그 건물의 모양과 치수, 재질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갖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일이 다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그대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방법과 방식과 장소, 요런 것들에 관한 이 규정들은 이첫 언약, 그러니까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했다. 이걸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섬길 것인가와 또 어디에서 섬길 것인가,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구약의 특징이다. 예.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4장이죠. 그 사마리아 그 수가라는 도시의 우물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자와 대화하시는 과정에서 이 경배의 장소와 관련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4장 이제 19절인데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머릿속에 이제 아무런 개념이 잡혀 있지 않게 되면 그냥 뭐 흥미로운 이야기네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쳐 버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신약과 구약의 어떤 교리의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요한복음 4장 19절서부터 한번 보시면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 전후 사정을 다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일단 그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 여자는 완전한 유대인은 아니고 이제 피가 섞여서 이제 반유대인인데 이 사람들도 어쨌든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이제 사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살아온 이 여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디에서 섬겨야 하는가, 이 장소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파격적이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은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평생을 또 조상 대대로 그 문제가 너무 중요한 사람에게 이제 그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 그 바뀐 시대를 지금 이 여자가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변, 저와 여러분의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마리아 여자처럼 어디에서 섬겨야 하는지의 문제, 이 문제, 장소의 문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디에서 섬겨야 하는지의 이 장소의 문제에 여전히 매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장소의 문제에 신약 성도들이 계속해서 묶여 있게 된다면, 그러면은 정상적인 신약 교회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생겼어요. 어느 마을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교제하고 하다가 교회를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상가 건물을 계약하고, 그래서 거기 인테리어를 하고, 인테리어도 어쨌든 이게 이제 성전이니까, 그렇죠? 사람들의 개념에 이게 성전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돈을 써서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하고, 예, 그 다음에 장의자를 놓고, 그 다음에 강대상을 놓고 강대상 뒤에 십자가 붙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상가 건물의 옥상 꼭대기에 첨탑 십자가 세우고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거다 이런 개념이 가득 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 이렇게 모여서 경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개념이 꽉 차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모임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일단 예배당 그러면 딱 먼저 장의자부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긴 의자, 이거부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 강대상이 있어야 된다. 예. 네. 그래서 구약시대에 성전처럼 꾸며놓은 그런 장소에 모여서 예배해야만 교회 같고 그런 곳에 가서 기도해야만 뭔가 기도의 효험이 더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이 새 상속 언약에 기초한 이 신약 교회에서는 성도의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도의 몸이 성전이다. 그리고 성도 개개인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개념 자체가 도저히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를 틀어막고 그건 그냥 성경의 얘기일 뿐이고 우리는 교회가 해온 전통대로 우리는 이것만이 교회야 이렇게 이제 고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런 장소의 문제 말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의 문제, 그러니까 규례의 문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이것도 또한 신약에 있어서는 구약과는 완전히 파격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파격적으로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유대 땅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지금 뭐 있지도 않지만 그 성전에 가서 경배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에요. 장소의 문제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달라졌는데 그 장소의 문제를 얘기할 때 아까 사마리아 그 수가 도시의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실 때, 그 여자는 이제 어떤 산에서 경배하느냐, 아니면 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갈 수 없었으니까, 이제 자기네 그 산에서 이제 경배하냐, 아니면 예루살렘까지 가서 경배하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참 묘하게 돼 있는 게, 물론 우리가 번역은 영과 진리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사마리아 여자가 질문할 때는 거기 이제 영어 표현에서는 이제 in this mountain이냐 아니면 in Jerusalem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in spirit and in truth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보면 이게 좀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장소 얘기를 하신 거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영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물론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는 영으로 진리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소의 문제가 파격적으로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 규례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희생물로 이제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은 상속 언약, 즉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짐승 희생 헌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한 번에 끝내셨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자, 그 다음에 구약 하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첫 언약이에요. 구약. 구약 하에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무슨 날과 달과 해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이 성서 언약 시대,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더 이상 한 날을 어떤 날보다 더 거룩한 날로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래도 주일이 안식일이지 이게 꽉 박혀 있습니다. 그래도 일요일이 안식일이잖아. 그러니까 주일 성수해야지 거룩하게 지켜야지. 그러니까 이런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런 말씀들에서 이 하나하나가 이게 납득이 돼야만 그 사람 안에서 성경대로 납득이 돼야만 이게 고쳐지는 문제거든요. 구약시대 하에서는 안식일,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 하에서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새우 먹으면 안 됩니다. 저희 어저께 새우 먹었는데. 랍스타 드시면 안 돼요. 오징어 드시면 안 됩니다. 문어 드시면 안 돼요. 이게 다 부정한 짐승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없고 되새김질도 안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섞어짠 옷도 입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전부 사실은 혼방옷 입고 있는 거거든요. 섞어짠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씨를 섞어서 뿌리면 안 돼요. 농사질 때 씨를 섞어서 뿌리면 안 돼요. 유전자 변형 음식은 다 비성경적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 구약시대로 보면 GMO 짐승을 교배시키면 안 돼요. 짐승을. 그래서 이 호랑이하고 뭐 사자하고 뭐 이렇게 교배하고 이런 거 안 돼요. 수염도 깎으면 안 됩니다. 형제 여러분. 이게 구약이에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구해 봤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이러한 것들에 이렇게 매이지 않아요. 얼마든지 돼지고기 드셔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뭐 안식교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음식 가지고 맨날 이렇게 뭘 안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첫 언약에 속한 것들과 새 언약에 속한 것들은 많은 면에서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장소의 문제, 규례의 문제 이런 것에 매여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 첫째 성막이 서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아까 우리 처음에 읽은 그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먼저는 좀 성막의 구조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도록 하신 성막의 구조를 보시면 직사각형 모양의 담장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그건 지붕이 없는 담장이에요. 담장. 그리고 문은 항상 동쪽입니다. 미닫이 문이 아니라 이렇게 천막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또 하나의 텐트가 있는데 그거는 지붕이 덮여 있는 텐트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텐트도 직사각형인데 거기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 텐트 안쪽을 성소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공간 거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습니다. 완전 정육면체죠. 그러한 그 공간을 지성소 이렇게 불렀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성소를 첫째 성막 이렇게 부른 것이고요. 지성소를 둘째 성막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게 이제 9장 2절 3절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머릿속에 두시고 이 구절을 읽으면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것은 이게 이제 그 첫째 성막 그러니까는 이 성소가 되는 거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고 성소라 불리며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담장 안쪽에 지붕이 있는 텐트 안에서 다 이제 나누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런 어떤 이제 휘장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출애굽기 26장 33절에 보시면 나중에 가서 보시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성막에서 하는 일과 둘째 성막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가? 이제 6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이제 주께서 이것들을 이와 같이 제정하심에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였거니와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요 프레카드가 이제 성막 전체의 이 가장자리에 어떤 담벼락만 있는 그런 거라고 치면 그 안쪽에 이제 이 성소에 해당하는 부분과 지성소에 해당하는 부분에 텐트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텐트가. 그래서 3분의 2 지점을 성소, 3분의 1 지점을 지성소로 하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이렇게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성소 부분에서 뭘 했냐. 이 성소 부분에서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었다는 거죠. 그 2절에 보시면. 예,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가 있는 이 금 등잔대, 여기에 불이 항상 이렇게 등잔대에 불이 항상 꺼지지 않고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뭘 하는 거냐면 아침, 저녁으로 이 등잔대에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공급하고 또 심지를 이렇게 잘 정돈을 해서 그 불이 잘 타게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이 테이블 위에는 빵이 12덩어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12지파를 의미하는 빵이었어요. 이것을 쇼브레드, 보여주는 빵, 이제 개역성경용으로는 이제 아마 진설병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빵이에요. 그래서 매주 안식일마다 새로운 빵으로 교체하고 그 이전 빵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또 뭘 하는 거냐면 거기 향단이, 향재단이 하나가 있는데 그 향재단에 매일 아침 저녁에 이제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은 특별한 제조법에 따라 만든 향이고 이건 아무나 따라서 만들면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향을 태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당연히 그 요 성소와 지성소 밖에 있는 그 번제단. 번제단에서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이제 번제 헌물을 드리는 일들 이런 게 다 이제 제사장의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둘째 성막은 뭐와 관련이 되느냐? 이 안쪽에 이 직사각형에서 맨 안쪽에 있는 정육면체에 해당하는 그 지성소에서는 이제 뭘 하는 거냐? 7절 말씀대로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 여기에 이제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요 강대상으로 생각하시면 편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궤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궤 안에 이제 그 이 십계명 돌판, 또 만나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요 세 개가 이제 그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불리면서 그 율법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궤를 덮고 있는 뚜껑에 해당하는 이 위에 뚜껑에 해당하는 부분을 긍휼의 자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긍휼의 자리에는 양쪽 가장자리에 그 그룹의 형상을 금덩어리로 이렇게 두들겨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그룹의 날개가 이렇게 맞닿게 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그룹들 사이에서 요 지점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성소예요. 이게 지성소. 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락달락하는 곳이에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락달락하는 곳이에요. 반면에 지성소는 사실은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사실은 못 들어가는데 예외적으로 딱 하루 1년에 한 차례만, 그것도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지성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그건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긍휼의 자리, 이 긍휼의 자리에서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대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자리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아까 이 우리 본문에 의하면 9장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여러 번 봐야 되는 구절이에요. 9장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성소가 막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곳은 사실은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뭐가 막고 있다? 성소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문장의 의미상으로 볼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 여기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좋은 건데 아직 안 드러났다는 얘기고,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성막이 이 첫째 성막이 서 있는 것, 그것은 지금 좋지 않은 표현으로 지금 하신 거잖아요. 둘 다 하나님 섬기는 곳인데, 그렇잖아요? 성소가 됐건 지성소가 됐건 둘 다 하나님 섬기는 곳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가 다른 하나를 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둘 다 하나님 섬기는 곳은 맞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과 간접되면 하는 곳인 거예요. 성소는 이 제사장들이 매일 들락달락거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기는 섬기는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는 아닌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곳인 겁니다. 지성소는. 그러니까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소는 어떻게 섬겨야 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규례들, 여기 바쁘잖아요. 맨날 바쁜 곳이거든요.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규례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디서 섬겨야 하나, 그렇죠? 제사장들이 거기가 아니면 안 돼요. 반드시 거기에서 섬겨야 돼요. 그 일주일마다 갈아넣는 그 빵도 거기에서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규례와 장소의 문제가 이 성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성소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의무와 관계된 곳이라면 지성소는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의무가 강조되는 삶을 우리가 율법적인 삶, 구약적인 삶,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누리는 생명의 교제, 이게 강조되는 삶, 이것이 신약적인 삶인 것이고, 이게 은혜에 속한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성소를 반드시 통과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이 지금 구조가 다 막혀 있는데 동쪽으로 먼저 동쪽으로 들어가야 이 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려면 이 커튼을 하나 제껴야 되고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또 하나의 커튼을 제껴야만 들어가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거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성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 지성소는 언제만 한번 열린다? 딱 1년에 한 번만 열린다. 그러니까 모양새가 어떤 모양새예요? 성소가 지성소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이 지성소로 진입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네. 이게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이 형제들이 이제 그리스도인 형제들이에요. 예수님 믿게 된 신약 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이거 구약시대에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신약 모든 성도들이 얻었다는 거예요.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휘장과 관련해서도 사실 뭐 얘기하자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그런 것들을 지나가고 그래서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성소는 치워주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아까 지성소가 제일 좋은 곳이고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이고 이게 은혜의 삶이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를 지금 성소가 막고 있단 말이에요. 늘 바쁘게 뭔가를 일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뭘 하는 그런 게 지금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신약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소는 치워주셨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죠? 첫째 성막, 이 성소에서의 삶은 아까 살펴본 대로 그 율법의 삶이에요. 율법의 규례가 굉장히 중요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다 끝내주셨다는 거예요. 다 끝내주시고 그래서 그 성막을 치워주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첫 언약에 속한 문제, 그러니까 어디서 섬길 거냐, 하나님을 어디서 섬길 거냐, 장소의 문제, 어떻게 섬길 거냐, 규례의 문제, 이걸 지켜야 되고 저걸 지켜야 되고 하는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치워주셨다고요. 예수님이 그걸 이 성막의 문제를, 성소의 문제를 치워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지성소로 가는 길을 막고 있던 이 성막의 문제를 치워주시니까 성소, 자꾸 제가 헷갈리네요. 성소의 문제를 치워주시니까 그러니까 지성소로 모든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지성소는 어떤 곳이죠? 그곳에는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가 봤던 구절인데요. 19절, 20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이 소망이 이제 혼의 닻과 같다 하는 말씀할 때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닻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이게 이 휘장 안이 지성소란 말이에요.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누가 먼저 들어가 계시냐?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 구약시대에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긍휼의 자리가 있었다고요. 긍휼의 자리. 그래서 그 긍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와 만나겠다, 너희와 대화하겠다 하셨던 그곳인데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긍휼의 자리에 계신 것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뭐냐? 이 앞부분에 이 성소에서 이게 뭘 지키고 매일 뭐를 의무적으로 뭐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긍휼의 자리에 앉아 계신 바로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이제 사는 사람들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첫째 성소, 첫째의 이 성막, 그러니까 성소, 요 성소에서의 삶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서 그래서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직 뭐가 안 이루어진 거냐면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이제 9절과 10절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을 이제 다시 보시면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기는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나니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이거 다 구약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개혁의 때까지 이 표현을 여러분이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되고 뭐는 입어도 되고 뭐는 입지 말아야 되고 어떤 의식이나 의례를 행해야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안식일에는 뭘 해도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네. 이런 모든 문제가 다 뭐라고요? 개혁의 때까지만 유대인들에게 부과되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유통기한이 있었던 거예요. 유효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그냥 주구장창 인류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딱 1500년, 예, 딱 1500년 정도 기간에 유대인들에게 그거 하라고 주셨던 거예요. 개혁의 때란 언제를 말할까요? 예,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율법 아래의 구약 제도를 다 완성하시고 폐기하신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양심까지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 신약 시대가 이제 시작된 때, 그때가 개혁의 때인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발생한 때가 개혁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때까지만 그것을 부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로. 이제 여기 개혁이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이제 reform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formation이 이게 이제 영어로 그 the reformation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그 마틴 루터 등의 그 이제 종교 개혁 서양사에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제 그 박차고 나오는 그 종교 개혁을 이제 the reformation 이렇게 이제 하죠. 좀 구체적으로 이제 프로테스탄트, the Protestant Reformation 이렇게 하고 줄여서 그냥 the Reformation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이 개혁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실 온 유럽이 이 로마 교황의 발 아래 굴복하고 있던 그때에 거짓 복음 이런 것들이 판을 치던 때에 사실 목숨을 걸고 그렇게 교황에게 반대하고 했던 건 굉장히 귀한 일은 맞습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고 귀한 일은 맞는데 그러나 사실 그 당시에 그 종교개혁, 개신교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그것은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했어요. 굉장히 많은 카톨릭의 요소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건 이제 교회 사회 관련된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 우리 역사상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의 그 개혁의 때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규례를 지키는 것들,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장소를 중요시 여기는 문제, 이런 게 전부 뭐라고요? 개혁의 때까지만 중요했다. 개혁의 때까지만 중요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신 이후에 더 이상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도 않고 그것이 부과되지도 않는다. 첫 언약에 속한 것들이 개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신약 교회를 이루겠다고 하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구약에 속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십일조, 그렇죠?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 이걸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성전 건축, 네. 제사장과 평신도의 엄격한 구분, 그래서 목사님은 제사장인데 나머지는 다 평신도인지 영신도인지 좌우지간 그런 거고, 그다음에 목사님만 축도할 수 있다는 목사의 축도권, 외형적으로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이런 어떤 종교 의식들과 장식들, 스테인드 글라스, 샹들리에, 대리석, 이런 것들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뭐가 안 된 걸까요? 개혁이 안 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개혁의 때가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 교회는 교회적으로 개혁이 안 돼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뭐 우리는 굉장히 잘났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의하면 이 현실이다. 개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첫째 성막, 이 성소에 속한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지성소, 예수님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구약시대고, 은혜 시대에 들어가서 자유로운 영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뭘 지켜야 되고, 뭘 안 지키면 내가 벌 받을 것 같고, 11조 조금 떼먹으면 하나님께서 사업 망하게 하실 것 같고, 맨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개혁이 안 됐다. 개혁이.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과 그 아래 구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하고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8절.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기는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나니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이 이게 굉장히 많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다 다루지는 않고 오늘 주제와 관련된 그 말씀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개혁이 이루어지셨나요? 첫째 성막이 젖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것이 그 밝히 깨달아진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계신가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여전히 뭘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 나한테는 온전한 무슨 뭐뭐, 온전한 뭐뭐. 나 이거 못 지키면 내가 벌 받을 것 같고, 당장 벼락 맞을 것 같고, 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도 개혁을 주십시오. 저를 좀 개혁시켜 주십시오. 제게 빛을 비춰 주시고, 저를 개혁시켜 주십시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이 성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상속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서 뒤로 되돌아가지는 일이 없도록, 첫 언약으로 자꾸 되돌아가려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전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죠.